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또 스크린에 있는 성경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저는 선교사님들만 뵈면 한편으로는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는 소중한 생각에 부러움과 더불어 참 죄송합니다 하는 그 죄송함의 생각이 하나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의 행전 1장 읽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학을 시작할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사도행전 28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그곳에서 말씀도 배우면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성경 읽는 것이 이게 즐거운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는 신학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한 1년에서 2년 동안 계속 3학년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해야 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새벽에 한 두세 시 경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다가 떠올랐던 그 구절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떠올랐던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거스틴처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이들의 노래소리에 책을 펴서 읽으라, 책을 펴서 읽으라는 노래소리가 들렸을 때 성경책을 봤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심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탐욕의 시대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성경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때 이렇게 세로로 되었던 성경인데 한쪽에는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로마서 1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하면서 복음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펼쳐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제가 그때 한 번 하고 아직까지 다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는 제 삶에 심각해서 그걸 찐젠도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기도를 1년 이상 하다가 제가 마지막 순간에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이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복음의 빛인 자구나. 내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나도 부름을 받은 자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읽게 됐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지만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것이 나는 전도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 제 마음속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것도 프로페셔널한 전도자가 되고 싶다.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에 내 생명을 걸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제 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도 하게 하셨고 신학교 교수도 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의 이 자리에 제가 소망교회 목회자로서도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전도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개척교회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이 선교사로 나갈까 그때 마음속에 기도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부럽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나는 선교 현장에 못 나갔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보다 용기가 더 많으셔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냥 한 발자국씩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현장에 나서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믿음의 소중한 친구들이고 믿음의 동지들이고 용기 있는 동지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인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전승 아닙니까? 신앙은 그냥 면벽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야 그 믿음이 생겨지는데 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분들 생각하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외국에 가셔서 계셨던 분들 한번 초청해보자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고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종훈 총장님 지금 어디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서종훈 총장님이 부탁한 것은 그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해서 힘들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해서 좀 편히 쉬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이사물 목사님 그렇게 잘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하셨습니까? 우리 서 총장님 어디 계시지요?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서 총장님은 지난주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인도네시아에 5년 선교사로 가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선교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선교 잘 하시겠지 그러는데 우리 서 총장님은 선교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어떨 때는 꾸중도 해주셨다가 어떨 때는 용기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의 삶이 어떻게 가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 선교사 후배들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리 소총장님에게 존경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성경은 굉장한 다이나믹한 종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평면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입체적으로 인생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땅에 있는 존재인 줄만 알았는데 이 땅을 넘어서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내가 순간 속에서 꺼져갈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내게 인생에 다가옵니다. 나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로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매일매일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인가? 저는 이것을 마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공을 줄을 잡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구심력과 원심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공을 줄에다 그냥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내 속에서 구심력,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 힘과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심력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소명, 콜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심력이란 우리를 소명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콜링이 아니라 샌딩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두 가지가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하늘과 땅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심력이 소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 현장이 우리가 교인들로 보면 가정이요 또 이 사회요 직장이 우리가 나아가는 샌딩의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올라오실 때 놀랍게도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막혔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예수님의 평생의 삶의 콜링이 됐고 그 다음에 샌딩이 됐습니다. 보케이션이 됐고 미션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존감이었고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하는 자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해드리는 샌딩이었습니다. 미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고 제일 처음에 했던 선포가 뭐였느냐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든 이곳에서 목회를 하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믿든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놓치면 다이내믹이 안 일어나요. 다이내믹이 안 일어나면 그냥 축 처져요. 기독교 신앙에 내 속에 영적인 다이내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딸로 불렀구나. 그러나 이 딸로 부른 것은 세상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부르심의 사명으로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다이내믹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인생의 삶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이 드라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네 삶의 드라마를 쓰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 내가 쓰는 드라마는 마이 스토리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는 아워 스토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 아워 스토리가 뭘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그 아워 스토리들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쓰는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스토리.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 인생이 마이 스토리로 내 인생을 쓰는가 했는데 이 내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어볼 때 다윗이 왜 위대했는가?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함께 계속 들어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그 스토리는 항상 초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곳은 비록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 옆에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쓴 것은 아우 스토리를 썼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썼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보여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것을 가장 다이나믹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신앙이 뭐 자꾸만 이렇게 뼈별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래서 가셔야 돼요. 때로는 대학생들과 함께 농촌 봉사도 가보시고 때로는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딱 가서 보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도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고 계셨구나. 그럼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 마음에 감격이 생겨져요. 그때 생겨지는 게 아하, 익스피리언스예요. 아,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눈물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때로는 가슴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때로는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땀 흘리면서 이야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선교사님들이 쓰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때로는 핍박받는 자리, 내가 때로는 외로운 자리,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해 주셔서 어떻게 그 삶이 이끌어 주셨는가. 베드로의 얘기를 봐도 그렇고 바울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더불어 쓴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했던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졌던 한 세 가지 마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늘 기다림이 먼저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면서도 또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이 임하시는 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사건으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성령의 역사가 기다림의 사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내 판단과 내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행동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목회하면서 제게도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을 내가 과연 행해 나갈 수 있을까? 할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나 제가 해야 할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제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두 번째는 목사는 권위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위 없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권위란 말씀의 권위다. 나이가 자네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나이가 많으냐? 아,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배웠냐? 성도님들보다 인품이 더 훌륭하냐?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목사가 권위를 가질 수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가질 수 있는 권위는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말씀의 권위. 여기에 모든 내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지 않는데 성도님들 은혜 받으십시오. 이거 가짜 목사 아니야? 이 사기꾼 아니냐? 말씀의 권위,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는 열망과 열정이 내게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너무 잘 가르쳐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 가르친다. 더 귀하다. 나 질투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네 삶 전체를 드려라. 그 목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권위는 뭐냐? 그건 사랑의 권위밖에 없다.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어려울 때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 사랑하는 것, 말씀의 권위와 사랑의 권위 외에는 목사가 자랑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보라. 이것이 목사의 권위고 우리 선교사들의 권위입니다. 선교사들이 뭘 그렇게 많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외에 사람이 변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의 위로받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은 말씀과 사랑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늘 자기를 넘어섰어요.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늘 갇혀있는 이렇게 도전과 모험을 하기를 이렇게 겁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늘 나의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겠다. 나의 기존적인 관념들, 나의 편협한 생각들, 내가 모자랐던 나의 인격들, 내가 갖고 있었던 부족한 생각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뛰어넘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이 무한대로 열려진 지혜, 무한대로 열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나는 또 오늘도 내일도 내 나이가 몇 살이 되건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변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야 할 땅끝들이 있습니다. 그 땅끝들은 지역적인 개념이면서 실존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땅끝은 어쩌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오지입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뒤바꾸면 수많은 욕심쟁이들, 게으름뱅이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에 허덕이는 사람들, 자살을 꿈꾸는 사람들, 마약과 알코올에 젖어든 사람들, 세상에서 소망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의 현장이 마치 광야와 전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땅끝에 이르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신음하는 그 모든 현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넘어가는 이 성령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고난을 부딪혀 나가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기적이 나타나고 병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방에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 여러분, 선교사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든 그 자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마이스토리 때문에 멈춰서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아워스토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 대신에 내 이름 집어넣으면 되고 바울 대신에 내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워스토리를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 현장에서 내가 써내려가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것은 그것입니다. 십자가까지만 오면 아니 됩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고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눈에서 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갖지 않냐면 이 땅의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쓴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의 신앙으로 부딪혀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지금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어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설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선교대회를 여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시 말씀으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조금 실수하셔도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지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다시 쓰리라. 다시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또 일어나세요. 그리고 가시면 언젠가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에 이 축복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용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래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가 멋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